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피정기간이라 우리 동산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한편으로 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래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셔서 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혼자든 함께든 언제나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님이 무슨 말할 것을 주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한 것보다도 말씀 전한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제 자랑스럽게 간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정말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까요? 어떤 한국인 여학생이 어학연수차 미국에 와서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인 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Do you miss Korea? 그러자 그 여학생은 수줍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No, I'm not miss Korea. 이 miss라고 하는 말은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그리워하다라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이 여학생은 한국이 그립지 않니? 라는 상대의 말을 너 미스 코리아니? 라는 말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Do you miss Korea?를 Are you miss Korea?로 잘못 들어서 생기기도 했지만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절대 처음 본 여학생에게 미국 선생이 다짜고짜 당신은 미스 코리아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사실 정황을 따져보면 그렇게 답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든지 제대로 이해하고 답하려면 늘 그 문장이 나오는 전후 사정과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말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문맥, 다른 말들이 없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말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인지 아니면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타는 말인지 혹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을 뜻하는 말세지 말 할 때 그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장의 전후 그 문맥을 알아야 그 안에 놓인 한 문장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1절인데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영화나 쇼를 보러 극장이나 연극장에 크리스찬이 가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일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화나 연극을 금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당시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해를 입을까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고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이나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금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분이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본문은 언제나 문맥 가운데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 구절은 언제나 문맥 가운데 다루어야 한다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읽었는데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마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바울은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33절과 34절에서는 시집 장가 간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배우자를 더 기쁘게 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36절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0절에서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 이분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성직자처럼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처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본문은 어느 구절이나 신구약에서 어디에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든지 상관없이 그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저는 문맥과 아울러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말씀했지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결혼에 대한 우리가 클리어한 그런 이해와 바른 해석을 갖게 되어지는데, 성경 크게 세 가지로 결혼의 유익과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결혼은 서로의 삶을, 부부의 삶을, 남자와 여자의 삶을 그 만남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풍요롭고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사이 이렇게 기대가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여러모로 이제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유익은 후손을 얻게 된다는 점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케 되는 축복과 행복은 결혼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남녀간의 결혼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음행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와 번성에 꼭 필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오용하고 남용해서 이제 죄를 지를까, 이제 그 방지하는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불같은 정욕으로 죄 짓지 않도록 결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절대 죄가 아니며 오히려 결혼을 금하는 것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더 알고 싶잖아요. 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앞뒤 문맥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현재 당하는 환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먼저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멘. 여기서 그때가 단축되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이죠.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종말신앙이 사도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곧 애니미닛 오시라는 확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간다고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 같이 다 변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제 곧 그런 날이, 때가 단축되어서 가까이 오는데 오늘 굳이 번거롭게 결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이유는 복음으로 인해서 현재 당하는 환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처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이 26절 말씀에서 곧 임박한 환난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마치 앞으로 임할 환난, 임박한 환난, 앞으로 임할 환난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이 성경 시대의 교인들이 현재 그 당시 현재 상황 속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순교자들이 속출했지요. 스데반, 야고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순교했고요. 바울 자신도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서를 쓸 때만 해도 정말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이미 겪은 상태이기도 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태배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그런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당했던 이제 임박한 환난들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오늘 성경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왜 혼자 사는 것이 훨 낫다고 했는지 가슴에 확 와닿게 됩니다.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아무리 주님과 복음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나 몰라 하고 돌보지 않고 바울처럼 집 떠나서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살아가기를 원했었다면 애당초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한 말씀은 바울이 처한 성경시대의 환경과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논점은 결혼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환난과 박해 속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이 결혼을 하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당시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여러 곳에서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의견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의견을 말한다고 했고 40절에도 내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32절이에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아멘. 아멘.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혼자 살든 누구와 함께 살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매일 매 순간 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주의를 생각하고요.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누구든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늘 주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으면 당연히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얼마든지 혼자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굳이 또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삶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나 기근처럼 극심한 환란이 닥치면 가장 타격을 입는 대상이 아이들과 임산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2015년 터키 보르둠 해변에서 3살 마귀 어린이 쿠르디가 얼굴을 모래톱에 파묻고 죽은 시신이 발견돼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탈출하던 중에 지중해에서 이제 배가 난파돼서 어린 생명이 정말 가엽게도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여인은 과부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면 어린이들과 과부들은 가장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과부들, 임산부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시대 주님이 곧 다시 이 땅에 오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특별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돌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정말 다른 일로 염려가 없기를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들이 유익이 되고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피는 일은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역사적 상황과 앞뒤 문맥을 따지면 바울이 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당시의 그 환경과 상황에서 성도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권면한 겁니다. 늘 이렇게 앞뒤 문맥이 중요하지요. 신학교 다닐 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 준비를 불성실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많지는 않고 개 중에 한두 분 뭐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러나 그분들의 문제는 앞뒤 문맥을 무시한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의 문맥은 이래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군중들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무슨 말할 것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맥이 그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뭔가 말할 것을 주시는 그 때가 중요하죠. 그때 그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하면요, 성령님은 게으름 피우며 아무런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 때나 언제나 그런 사람에게 뭔가 말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갑자기 복음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뭔가 말할 준비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급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께서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시리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요 당연히 설교 준비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요,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말씀도 역시 앞뒤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려면 독신의 은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슨 카톨릭 신부나 뭐 수녀처럼 모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하는 그런 신약 성경 시대에 가정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정말 사도 바울은 아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의견과 뜻을 밝힌 것뿐입니다. 요는 이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혹은 혼자든 함께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삶을 들여서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